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지나 일상을 보내고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주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각자 또 함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고 저희가 하나 되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비교가 아닌 겸손과 온유로 상대를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작게나마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은 폭염, 수해, 이상 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머리와 가슴에 깊이 뿌리내려 저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종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저희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의 구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우님은 최근 누군가로부터 바람 맞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편만해진 말 중 하나로 노쇼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본래 1950년대 미국 항공업계에 예약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사용된 이 용어가 근래에는 사회 전반에 예약 부도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노쇼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나 예외적 상황을 넘는 걸로 보입니다. 마치 사회 깊숙이 젖어든 문화로 말이죠. 작년 5월에는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한 식당에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했다가 당일 취소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같은 해 6월엔 123만 원어치 빵 280개를 예약 주문하고는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은 사건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단체이건 개인이건 노쇼에 무뎌진 걸 확인케 했습니다. 한편 국내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과 고속버스, 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에서 예약 부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4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중 더 우려스러운 건 이 현상이 온라인으로까지 번진 점입니다. 한 이벤트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화상 세미나의 노쇼율은 50%는 될 것이라며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니 행사 불참에 대한 죄책감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런 현상 기저에는 한 가지 의식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바로 나 하나쯤은입니다. 당장 내게 돌아올 피해가 적거나 아예 없으니 말 그대로 나 편하려고 약속을 외면하는 겁니다. 바빠서 깜빡했네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말이 참 편안해진 요즘입니다. 이처럼 앞서 통계가 알려주듯 개인의 작은 약속 위반이 모여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회의 기본 척도인 상호 신뢰가 깨지고 무너지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태 속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온 여호수아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게 한치 오차 없이 이뤄지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후 2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런 중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의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파 중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들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노쇼가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에 그래서 신뢰라는 말이 그저 듣기 좋은 낭만적인 수사가 되어버린 이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간 구역장 성경 공부를 겸한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신 교안에 단락별로 소제목이 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도 각 부분에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참고삼아 들어주시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노쇼 대 예스쇼, 8절부터 42절까지는 흩어지면 죽는다 돼 흩어져도 산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192연 대 낙장불입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건 바로 앞서 여호수아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각 기업을 분배받은 바로 그때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고 유다 지파는 남쪽 산지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는 중부 산지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주변을, 시므온 지파는 유다 땅 안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스불론과 이사갈은 북쪽 갈릴리를, 아셀은 지중해 연안을, 납달리는 갈릴리 동북쪽을, 다는 서쪽 해안 지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입성 전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 한 지파는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콕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와 내 자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간 살펴온 땅 분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성경 무대 중앙에 등장해 입술을 엽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지파 족장들이 민족 전체의 지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에게도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말입니다. 이때 이 요청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잊은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5장에서 레위인에게도 성읍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성읍들은 다른 지파들이 받은 기업처럼 영속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잠잠히 자신들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나머지 지파 땅 분배가 모두 마칠 이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그들은 일어났고 나아왔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먼저 요청한 점입니다. 이것은 신뢰가 사라져버린 우리 시대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노쇼 현상이 대표하는 신뢰의 상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을 향한 기대마도 품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자기 중심 사고를 하며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잃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이행을 당당히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지파들도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고 지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사람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기에 핑계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약속의 순종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구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그 안에 담긴 간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 때 기꺼이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인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기대에 부응할 줄 아는 모임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지체를 향해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롭습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와 구역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에는 레위 지파의 세 가문, 즉 그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에게 각각 어떻게 성읍이 분배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본문에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비뽑기를 통해 성읍을 분배한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신의 선택권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즉 레위지파를 향한 성읍 분배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거나 지정학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된 성읍이 각 가문의 특성에 알맞았다는 점입니다. 4절은 그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즉 제사장들이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에서 13 성읍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위치였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핫 자손은 총 23 성읍, 게르손 자손은 13 성읍, 므라리 자손은 12 성읍으로 레위 지파는 총 48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수기 35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숫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가족도 잊지 않고 세심히 돌보는 분이신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나 하나쯤은 이라는 의식 때문인지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대변하는 작은 숫자가 사회에 미칠 나비 효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타인을 향한 존중까지 사라진 건 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개인이 소중하고 모든 가정이 중요하며 크기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역할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셨습니다. 즉 당신의 섭리로 세상 모두를 안고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계신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기까지 살핀 1절부터 7절의 소제목을 노쇼 대 예스쇼라고 했습니다. 예스쇼는 제가 임의로 만든 말입니다. 약속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희미해져 어느새 그런 이가 보이지 않는 노쇼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약속이 있다면 어김없이 계시고 또 그 약속 당사자들을 위해 나타나 반응하는 예스쇼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디서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분을 닮은 예스쇼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42절까지는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의 구체적인 목록입니다. 왜 이런 지루한 목록이 성경에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19장에서 끝난 줄 알았던 이름과 지명이 다시 등장하는 것에 질려버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고핫이라고도 불리는 그핫과 게르손과 므라리입니다. 이 중 제사장 아론은 그핫의 손자인데 이들은 고유한 소명을 고려해 항렬은 달라도 성읍 분배 시 독자 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9절에는 제사장 가문이 받은 13 성읍의 명단이 나옵니다. 또한 이어지는 20절에서 26절에는 나머지 그핫 자손이 받은 10 성읍이 나오고 27절에서 33절에는 게르손 자손이 받은 열세 성읍이, 그리고 34절에서 40절엔 므라리 자손이 받은 열두 성읍이 나오므로 레위 지파를 향한 성읍 분배가 끝납니다. 이 긴 목록에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주 전 우리가 살핀 여호수아 20장에 나온 도피성 6개가 모두 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걸 발견합니다. 분명 성읍 분배는 제비뽑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축구 월드컵 조춤점식에서 특정 나라 이름이 적힌 볼을 차갑게 한 뒤 그걸 뽑아 혜택을 주는 식의 조작이 있다는 루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작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하나님 은혜의 피난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마련된 곳입니다. 이 도피성에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이 거주하면 이들이 우발적 피의자들을 돕고 돌보고 상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즉 레위인에게 도피성이 분배된 건 다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둘째로 레위인에게 분배된 성읍들은 가나안 전체에 골고루 분산됐습니다. 최남단 유다 지역에서부터 최북단 납달리 땅까지, 또한 서쪽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 요단강 건너까지, 동서남북 사방 어느 한 지역에도 레위인이 없는 곳이 없게 됐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의도적인 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단순히 퍼져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 전역에 구석구석 스며들게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한치 오차 없는 일하심을 따라 기업을 받은 레위인의 구체적인 소명,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33장 10절에서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해 분향하며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도왔습니다. 만약 레위인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고 배울 수 있었겠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을 골고루 분산시켜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꿈,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의 구체적 실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고도 정확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 은혜의 통로가 될 레위 지파의 과거까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으로 나라의 영적 모세혈관 역할을 감당할 이 레위 지파가 성경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 그들은 실패자, 더 직설적으로는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레위는 형 시므온과 함께 강간당한 여동생 디나의 일로 분노해 불의한 방법으로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몰살했습니다. 이들의 아비 야곱은 이 일을 잊지 않았고 훗날 임종 시 자식들을 향한 유언 중 레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78쪽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는 아버지에게서 외면받은 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코끝에 호흡은 멎어와도 레위를 향한 노여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그의 후손에게 민족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예언을 꺼내어 본문과 대조하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저주를 복으로 뒤집으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 야곱이 레위 지파를 향해 뱉은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그 흩어짐을 민족의 영적 회복과 각성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막힌 일하심은 훗날 예수님에게서 더 구체화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레위인들이 나라 전역에 흩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새 시대의 레위인인 제자들에게 그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일하라며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혈질 독불 장군의 마마보이이고 배신자이자 매국노이며 철부지 몽상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과거 출신이나 배경, 성정은 상관하지 않고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 기막힌 역전을 위해 예수님 자신이 감당할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희생이 이 역전을 일으키고도 남는다는 걸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와 제자들은 성경 무대에 등장한 처음부터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실 땐 천군 천사의 호의와 축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 무대에 등장하셨으면서도 되려 삶은 고아였고 외인이었으며 떠돌이 나그네이자 미치광이 취급받는 실패자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뒤집어진 삶을 통해 실패에 잠긴 제자들의 삶을 뒤엎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역전을 선사하시려고 불어, 친히, 기꺼이 전능자의 독생자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욱 선명하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이 과거 레위인과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엔 바로 우리가 신 레위 지파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의 선배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내가 이룬 성취나 지금 내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 심은 존재, 소금과 빛으로 흩뿌린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삶의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소금과 빛의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세상의 도덕적 부패를 막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스며들게 할 자입니다. 이런 중 우리 사회는 노쇼 현상을 대표로 해 점점 사람 사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불신이 불화를 지피웁니다. 바로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 구석구석 침투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산다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신뢰는 회복되고 사회는 다시금 생명을 되찾을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 속 빛인 우리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치켜들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나 하나쯤은 이라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그래서 나 외엔 모두 적으로 돌려 사방이 막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헌신이라는 등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본을 보이며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기억하며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삽시다. 회의 시간에 늦지 않고 업무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이들과의 약속, 배우자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신실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는 섬김과 나눔으로, 학생이라면 학교와 학원에서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교우들과 선생님들에게 신뢰받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도시 속 레위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들로 말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42절의 소제목을 흩어지면 죽는다 대 흩어져도 산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죠? 본문 속 레위인들은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이때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다면 훗날 하늘에서 자신들을 흩어져도 살게 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전의 비밀을 깨닫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를 망각하고 그저 흩어지기만 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여호수아 뒤를 이어 사사기가 자리한 것처럼 주변 이웃까지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의 막을 열 것입니다. 성경이 여호수아서 결론부와 사사기 결말에서 모두 레위인을 주목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흩어지면 죽거나 삽니다. 교우님은 둘 중에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흩어져도 사는 길, 우릴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흩뿌리시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전하고 나의 그 어떤 과거, 실패와는 관계없이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기막힌 역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인 43절에서 45절을 살피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땅 분배가 끝났다고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절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주제이자 요약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장엄한 증언이자 찬양입니다. 43절에서 여호수아서 기자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말로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다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이제 민족은 더는 유리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 새 정착민들을 그냥 두지 않고 사방으로 안식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44절에서는 군사적 승리에 대한 언급도 빼먹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토 분배만이 아니라 군사적 승리와 보호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욱이 우리가 구한 것만 아니라 구하지 못한 더 큰 것까지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45절에 가장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본문에 남음이 없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떨어지지 않았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듣고 사용한 그 말, 우리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들어달라고 구할 때 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합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긴 시간 이어온 전쟁사를 생생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중 그 어떤 것도 공허하게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고 또렷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오래전 출애굽기의 시작을 알린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된 것에 남몰래 경탄했을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사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비단 여호수아서 기자만 아는 비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약과 구약의 약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의 맥이 고고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그 약속의 대표적 담지자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약속이 성취되는 걸 자기 당시에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전당에서 생생히 봤음을 우리는 압니다. 더욱이 이 일들에 소요된 시간까지 고려하면 은혜는 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때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흐른 시간은 600년이 넘습니다. 당연 사람은 이토록 긴 시간을 견뎌내거나 이토록 꾸준히 약속을 이행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신 그 말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지키십니다. 수백 년이 지나 세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변해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위대한 사도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수렴한다고 증언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진 우리는 정경을 손에 든 자의 특권으로 신약을 통해 구약을 읽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렌즈로 본문 45절을 다시 보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이 여호수아 당시에도 물론 충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예스쇼 합니다. 노쇼는 없습니다. 또한 44절에서 있는 놓쳐선 안 될 내용,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해 누리는 사방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와 예수님 사이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도 이 사실을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두고 이토록 연약한 신이 어디 있냐며 그리스도교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순환당하셨기에, 받지 않아도 될 징계까지 기꺼이 받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평화를 누리며 장래에 더 큰 은혜까지 담보받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성경 구석구석 또렷하게 적힌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걸 마음 깊이 새깁시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낙장불입하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내 문제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이렇게 날 위해 일하시고 그의 독생자도 기꺼이 자기 생을 내어놓으며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사라져야 누리는 잠시의 안식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평안한 진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사실이 결코 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도 증언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레위인들에게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한 그 약속에 노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스쇼,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때 이 성취가 있기 전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에 다른 지파도 기꺼이 동참함으로 함께 신뢰의 공동체를 이루며 오늘날 교회가 바라볼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오늘 본문의 일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선조의 저주가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바뀌는 말로 형용 못할 은혜를 누렸습니다. 흩어져도 사는 기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확인한 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종합해 그 핵심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레위 지파와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레위 지파를 기수 삼아 전해졌지만 한 민족을 이룬 다른 지파도 함께 품는 가장 귀한 가치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들을 다른 나라와 구별하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날 이 믿음이란 기업을 이어받은 건 다른 누가 아닌 우리이고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와 도시 속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흩뿌린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패도 결국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전되는 기적이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발 딛고 선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거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놀라운 특권이고 거룩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약속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줄 모른 채 노쇼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스쇼 하시며 모든 약속을 지키심을 깨닫습니다. 수백 년 전의 약속도 한치 오차 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일구이원하지 않고 낙장불입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세상에 흩뿌려진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때로 이 일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걸 압니다. 다만 그 실패도 결국 흩어져도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역전되고 열매 맺을 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선 바로 그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 모습을 통해 이 사회에 신뢰가 회복되고 반목은 사라지며 더 살맛나고 밝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실패를 역전시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과 소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2주간의 남은 날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